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시리아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그 같은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시리아 정부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시리아 반군들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군이 병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 대한 어제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 5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과 적대 행위 중단,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터키는 동맹국들의 시리아에서 지상작전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터키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관리는 시리아의 5년 내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지상작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터키는 지상군 파병을 원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같은 시도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를 소탕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습 작전에 참여하면서 시리아의 지상군 파병을 타진해왔습니다. 한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은 처음 몇 달 이후에는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며 최근 국제사회가 제안한 휴전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여러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역내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은 옹호되고 분쟁은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4개 나라가 국제유가 폭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석유 장관들은 오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사우디 측도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들이 지난 19개월간 이어진 유가 하락세를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산유량 감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당초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 속에 배럴당 35달러 선으로 올랐다가 산유량 동결 발표에 그치자 다시 34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멕시코 남부의 빈곤 지역인 치아파스주에서 미사를 주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합운동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을 향해 멕시코 토착민들이 사회로부터의 박탈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은 멕시코 국민들이 종종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호도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치아파스 원주민들의 가치와 문화, 전통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왔고 권력과 돈, 시장에 중독된 이들은 주민들의 땅을 훔치거나 오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갖고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한국과 중국 간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중국 측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에 속지 않겠다며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미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존은 물론 한, 미, 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그럴수록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나서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대신 국회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 여론이 통일돼야 되고 그 정쟁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국회 연설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떠나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을 넘어서 이제 여야 간의 같은 공동된 대응을 하자는 그런 국민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 또 아주 강력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남북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물론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과 4차 핵실험 이전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4차 핵실험 이전에는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입장은 입장은 아무래도 대화 중심이었고 그래서 네.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러스트랄까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긴장을 안화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4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 4차 핵실험을 아마 내부적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는 아마 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더 이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기타 대안 노력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차원의 결정과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사례,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있었던 지뢰 도발부터 시작해서 많이 의문이 되는 여러 가지 북한 고위층에서 이제 처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아무래도 김정은이 더 이상 이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를 응하지 않고 계속 도발 그리고 핵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남북 간의 대화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네. 있는 이 자금 전용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홍영표 장관이 대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유용됐다고 해서 그리고 문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번 대통령 연설문 전문을 보면은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홍영표 장관이 말한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얘기했는데 70% 정도가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에 제공하는 개성공단 이용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70%가 이제 북한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 퍼센티지만 얘기 안 했을 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그 더 이상 그 남북 간의 그 경협의 그 모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을 위협하는 그 핵 도발 그거를 자금줄이었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인식은 지금 홍영표 장관이 그 한 말한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 인식과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에서요 앞서와 네. 다른 어떤 강조점이 있었습니까?
아 재밌는 거는 이번은 아무래도 그 국회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제 대내용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용이라 대내용. 재밌는 거는 이제 한미일 그 정책 공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언급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상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한과 대북 정책을 펼치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그 군사 협력 그리고 그 외교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짧게 언급한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국회 연설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폐쇄의 그 당위성 그걸 설명하는 데 많은 비중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사드 배치는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게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일축하고 사드 배치는 사실 이게 방어적이다. 그리고 정당한 그 우리 그 아까 한국만의 그 전략 조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하지 않는 게 도리에 어떻게 보면은 사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지 이게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중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걸 납득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드 배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대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는 별다른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 내부관계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더 호전될 거란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그 향후 대북 정책은 비핵화를 우선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리고 한미일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는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밀어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심지어 중국의 중국이 말리는 국가를 중국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미사일 핵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이제 향후 2년간은 그 남북 관계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 내 배치가 논의 중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신중한 행동을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6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었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이를 위해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일수이 부부장은 전략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중 간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부장이 말한 관련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줄곧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일환이자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화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부부장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관련해 중국은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장 부부장은 말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면서도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 여전히 미국과 한국, 일본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에서는 중국도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강경한 그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죠. 강도 높은 제재 조치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추가적인 도발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는 이번 대화에서 한중 두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올해 중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부부장도 한중 관계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전략 대화는 지난 2008년 12월 처음 열려 해마다 한 번쯤 개최됐지만 2003년 6월 6차 대화 이후 열리지 못하다 2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비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직설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관련국의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2일 영국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고사성어까지 써가며 미국과 한국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과거 초한시대에 유방과 패권을 다투던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 항장에게 칼춤을 추게 한 의도를 사드 배치에 비유한 겁니다. 이는 항우는 미국, 유방은 중국, 항장은 한국으로 묘사해 미국이 중국을 해치기 위해 항장의 칼, 즉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왕무장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뿐 아니라 더 큰 목적, 즉 중국을 겨냥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은 과거에 비해 비난 수위가 훨씬 높아진 겁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사드가 공론화되었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6월 한미 조찬 강연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공결위에 밝혔습니다.
But there's consideration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검토를 사령관으로서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는 겁니다. 이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세미얼 라클리어 당시 미 태평양 사령관과 한민국 국방장관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추거홍 주한중국 대사는 그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인상이 있으며 중국의 안전에 해로울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흥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미군 당국자들의 사드 배치 발언이 계속되자 지난해 2월 공결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국, 즉 한국이 안보를 추구할 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양자 관계의 대국적 측면에서 출발해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유리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도 다음 달인 3월 서울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한국과 사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4월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상원 군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in discussions about the potential deployment of additional THAAD battery.
이 청문회에 출석한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히 중국이 한국의 국방 전략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드 체계는 한반도 방어에만 특화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같은 달 VOA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should understand that it's a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 any business of theirs.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지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드가 방어 무기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쟁과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다음 달인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한민과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삼노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는 완곡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김장수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래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 이상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왔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Bob, without getting into a timeline, again, we'd like to see this.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2일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작심한 듯 사드 배치 검토를 비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명백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어 고사성어와 결연한 반대 표현까지 써가며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에 사드는 순수 방어 체계로 중국의 전략적 억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방어와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사드의 강점이 북한의 미사일과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일찍 포착해 억제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강력한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탐지해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중국의 비난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비롯한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음을 지적하면서 강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여론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중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과거 중국인들은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의 대북 제재를 지지했지만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평양에 아픔을 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오랜 친구라기보다는 중국의 부담, 심지어 성가신 이웃으로 생각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고 북한의 부정적 관점을 가진 중국인도 60% 이상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바뀐 만큼 중국 정부도 여론의 눈높이에 맞는 대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강화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로 신문은 여론이 외교 정책을 주도할 순 없지만 여론은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여론의 변화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더욱 강하게 제재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시아 문제를 넘어 다양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보다 심도 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조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융통성을 지닌 상태로 스스로 세운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발행되는 관영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 신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이 위험한 문지방을 넘었다면서 북한의 핵 무장으로 인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제재 강도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 북한의 핵 계획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드가 제재안 논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모든 당사국이 북한의 핵 계획을 재고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제재안 패키지에 동의한다면 사드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유엔의 결의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이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르 죽기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가 자신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건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발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김 제1위원장과 북한의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그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진실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에 따른 희생자 문제를 규명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역할을 맡을 전문가 3명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권고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정식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사회와 유엔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 김 씨 일가 책임을 묻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 먼저 보고요. 주요 산유국 4개 나라가 원유 생산량을 동결키로 했다는 소식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의 쿠반의 공장 설립이 허가됐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렌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개회식에 이어서 실무 만찬이 열렸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오늘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세안 정상회의 어떤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나요?
예, 아세안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10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이 회원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네. 자, 어제 개회식과 또 실무 만찬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네. 어떤 발언들이 있었을까요?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겨냥해서 지역 질서를 언급했는데요.
네.
예, 이 남중국해는 최근 중국이 인공섬과 활주로 등 이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개회식에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는 바로 아세안이 있다면서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함께 역내 질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이 옹호되고 또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련의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 중국은 이번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회의가 열리는 써니렌즈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역시 경제 문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죠?
예, 무역과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를 합치면 경제 규모에서 아시아 3위 그리고 세계 7위에 달합니다. 또 최근 7년 동안 미국과 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도 55% 증가했는데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미국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번 그 아세안 국가들에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에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죠.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인데요. 최근에 12개 나라가 공식 서명했지만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서는 4개국만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북한 문제도 다뤄질까요?
예, 백악관은 앞서 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을 끝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제가 이 중국에 관한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베트남 방문 계획도 함께 발표했군요.
예, 응엔던 중 베트남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응엔던 중 총리의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5월이 될 예정이고요. 이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최근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난해에는 이 베트남의 최고 실력자인 응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올 5월에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고 그런데 올 가을쯤에는 라오스 방문도 예정돼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올 가을에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특히 국제회의 참석차 5월과 9월에 아시아에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추가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이 주요 산유국 4개의 나라가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 이렇게 4개 나라인데요. 이들이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원유 생산량을 동결키로 합의했습니다. 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 원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생산량 동결 약속 그 얼마나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예, 그동안 이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지 않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산유국들을 견제하면서 이 생산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4개국만 합의하고 오페크에서는 사우디와 카타르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알리 알라임이 사우디 석유 장관은 이번 4개국 합의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석유 장관은 다른 산유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 생산량 동결에 단서를 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산량 동결이 실제로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이란, 뭐 이라크 이런 그 주요 산유국들은 합의에서 다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 생산량을 줄이기보다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특히 이란은 지난해 핵 합의로 제재가 풀리면서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이미 예고했고 늘리고 있습니다. 비잔 남다르 진간의 이란 석유 장관은 오늘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이란이 타당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산에 부정적인 입장인 거고요.
예.
예, 또 이라크 역시 전쟁을 치르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수입원인 원유 생산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주요 산유국 간 셈법이 조금 다른 이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반짝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원유 배럴당 가격이 발표 직후에는 33달러대 30달러대에서 35달러대로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33달러대로 떨어져서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 앞서 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는 떨어진 후에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을 허가했군요.
예, 어제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이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이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2017년 초에 이 트랙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형 트랙터 이 1000대 생산 규모라고 하고요. 이미 쿠바 당국의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허가된 건 195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풀렸기 때문에 이런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 가장 중요한 제재인 이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는 남아 있긴 한데요.
예.
예,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설 걸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여전히 의회 내에서 이 공화당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한 이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이번 쿠바 내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역시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오늘 양국 간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43대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친형인데요. 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뛰고 있는 이 동생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어제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만나고 또 아내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부시 후보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어제 지지 연설에서 이 대통령직은 분별 있는 판단력, 좋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잽 부시 후보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경험 그리고 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부시 전 대통령은 지금이 힘든 시기고 또 미국인들이 화가 나 있고 좌절감을 느끼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 또 좌절감을 반영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백악관 집무실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이 부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난 토요일이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 전쟁이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량 파괴무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잽 부시 후보가 형인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9.12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후보는 어제도 그런 비판을 반복했는데요. 잽 부시 후보 지지 집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이 트럼프 후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 공격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역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 9.11 테러가 일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예. 잽 부시 후보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또
네.
부시라는 그 이름 자체를 별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듯한 인상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시 후보의 그 선거 로고만 봐도 부시라는 이름은 빠져 있고 본인의 그 이름인 잽만 딱 표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부시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자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들이죠. 부시라는 이름을 이 등에 업고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격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쓰고도 지지율을 높이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지지 연설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 앞서서 제프 씨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후원 기구가 이 부시 전 대통령이 출연하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시 후보는 지난주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약 11% 지지율로 4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토요일에 실시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제프 씨 후보의 지지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사실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최근 CBS 방송과 인터넷 여론조사기관인 유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42%로 1위고요. 크루즈 후보가 20%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시 후보 지지율은 6%에 그쳤는데요. 카슨 후보와 함께 공동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네,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0년 공화당 경선 당시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존 맥킨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바 있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의 이런 지원 유세가 제프 씨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부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 영하 6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가끔 눈이 내리다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시리아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그 같은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시리아 정부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시리아 반군들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이 병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 대한 어제의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 5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과 적대 행위 중단,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터키는 동맹국들의 시리아에서 지상작전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터키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관리는 시리아의 5년 내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지상작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터키는 지상군 파병을 원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같은 시도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S를 소탕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습 작전에 참여하면서 시리아의 지상군 파병을 타진해왔습니다.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은 처음 몇 달 이후에는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며 최근 국제사회가 제안한 휴전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여러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역내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은 옹호되고 분쟁은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4개 나라가 국제유가 폭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석유 장관들은 오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사우디 측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들이 지난 19개월간 이어진 유가 하락세를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산유량 감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당초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 속에 배럴당 35달러 선으로 올랐다가 산유량 동결 발표에 그치자 다시 34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동국가 바레인에서 체포됐던 미국인 기자 4명이 풀려나 곧 국외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당국에 체포된 미국 기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불법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바레인 경찰은 미국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지난주 바레인에 입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취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했으며 불법 행동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 봉기 5주년을 맞아 취재차 바레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